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을 인정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한 행정 명령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새로운 투자와 무역, 자금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상했다며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의 움직임은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 유지 역할이라는 명목 아래 부대들에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가 우크라이나와 연계해 펼친 복수의 허위 주장들은 잠재적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발언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오늘 미국이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는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주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차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다음 단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경우 결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외교장관들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 세력이 점거한 지역들의 독립을 인정한 러시아의 결정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번 논의에서 유럽의 대응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그와 같은 대응은 분명히 제재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면서도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준비한 모든 범위의 제재의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논의의 범위가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렐 대표는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이라는 주장 아래 병력을 파견하는 행위가 침공과 같은 의미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이 전면적인 침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세르기의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러시아가 분리주의 세력들이 점거한 지역들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독립 인정은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결정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은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어떤 발언들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내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칸 총리가 정부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내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파키스탄과 러시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국제와 지역 문제들에 대한 공통의 견해를 토대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칸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협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양자적 관계를 검토하고 지역과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 지속되고 있는 긴장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통화와 관련해 설명을 내고 중국 측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행동 자제와 더불어 안보 문제의 불가분 원칙 이행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황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는 조치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와 인도주의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친서를 보내면서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북중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최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이 이날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대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미중 외교장관 전화 협의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보도 자료에 함께 명시된 북한 내 상황 전개와 관련해 무엇을 논의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응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참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인도주의 지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제한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 속에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날로 미국의 공휴일인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 지배 지역에 대한 독립을 선포하자 이 지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고 추가 조치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대응을 위해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동맹들과도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참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대사 등을 역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금이 한국에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규탄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join in solidarity with other democratic nations.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사이버 활동과 정보전을 벌이며 국제체계의 근간인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이 인도주의 지원에 공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유럽 지역 국가에 대한 액화 천연가스, LNG 지원도 검토 가능한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서방국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해 유럽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지금 한국과 같은 나라는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편에 설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ment comes when the threat to the international border, when the threats to the rule of law are so serious.
유럽 국가들은 현재 가스 수요량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LNG 물량을 융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럽연합 EU 측도 우방들로부터 LNG 물량을 확보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럽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 지원을 넘어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길 원한다며 한국이 이것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South Korea to work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 supporting tough sanctions against Russia.
미국이 가할 수 있는 제재로는 무역 제재, 여행 제한 등 러시아 관리에 대한 제재, 금융 제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러시아의 행위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츠 전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분단국가 한국은 영내의 다른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무력으로 국경 변경을 시도하는 선례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재 동참에 부담을 느끼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들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미국 진보센터의 토비아스 해리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현재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한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To really look to Russia as, you know, as a potential partner in terms of resolving issues with North Korea.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한국 정부든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러시아를 잠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만큼 러시아를 유라시아 경제 구상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며 러시아를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정부 이양을 앞둔 시기에 과거의 이런 흐름과 어긋나는 대담한 조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과 러시아 침공 이후 난민 문제,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인도주의 분야에서 금융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19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해리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면서 기존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투자 발표를 유예하거나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글로벌 아그니츠키법 제정과 같이 한국 등이 러시아의 인권 유린이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 등과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식화하고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러시아 제재에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일본, 타이완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리스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북중 협력을 강조했는데 미국을 겨냥해 추가 무력 시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도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성대히 진행된 데 대해 열렬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례 없이 엄혹한 복원 위기와 적대 세력들의 책동 속에서도 올림픽 역사에 뚜렷한 좌옥을 남기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길로 나아가는 기상을 과시했다고 중국을 치켜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중 두 나라와 두 당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수고 공동의 위협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고 있다며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이번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주고받은 11번째 친서입니다. 이 중 두 차례는 북한이 중국의 인편으로 서한을 전달했고 나머지 아홉 차례는 구두 친서였는데 이번 구두 친서가 전달된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가 통상적인 축하를 넘어 미국의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추가 도발을 경고했다고 풀이했습니다.
1월 달에 7차례 미사일 발사, 그다음 모라토리 파기 선언이라는 두 가지 경고를 미국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지금 결과적으로 한미일 하와이 외무장관 회동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북한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이 다시 북한에게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무력 시위, 대미 압박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만 해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7차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올림픽 기간에는 한 차례도 도발하지 않고 철저히 내치 중심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친서 내용으론 이례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호전적인 표현들이 들어있다며 북한이 향후 대미 공동전선에서 본격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올림픽 개막일인 지난 4일에도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이번 올림픽 개최가 사회주의 중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라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연이은 친서와 올림픽 기간 중 도발 자제 등 북한이 대중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진 경제난 속에서 미국을 겨냥한 대중관계 강화가 절실해진 때문이라며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지는 조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이제 추가 도발을 구상함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 나름대로 중국의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북한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다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등거리 외교를 펴온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대중 밀착 움직임은 다소 특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의 경제 지원과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전략 도발 시 중국의 엄호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행보라는 게 박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친서에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를 선언할 중국의 올 가을 20차 당대회가 언급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를 맞이하는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시 주석의 3연임을 중국판 수령체제로 선전해 북한의 세습체제의 정통성 강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당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지도부 안에서의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됐었죠. 그렇지만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그런 규범화된 제도를 다 없애면서 3연임으로 가겠다. 그것은 북한식 표현했다면 유일 수령 체제 같은 형식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의 정통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고 이렇게 유일 체제로 가는 것이 사회주의 승리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주체 사상이 결국은 중국에서까지도 적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갈등 고조로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했고 미국 등 서방 진영에선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심해질수록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정책 결정자들이 만약에 활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이 기회를 자신의 핵 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는 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러간 대결 격화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서더라도 예전처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화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용단을 내려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납북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면 북한에도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한 납북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1977년 13살의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 다쿠야 씨는 3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직접 만나 납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 납북자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다쿠야 씨를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납치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왜 미국의 지지가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경우도 그랬지만 현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도 역시 동맹국의 정상끼리 개인적으로 깊은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강화하면서 인권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전인 공화당 정권 시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납치자 중 13살 소녀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서 세계가 이 문제를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역시 미국의 위대한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계에서 보면 가해자인 북한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안 좋은 역사가 되풀이된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메구미 씨가 납치당한 지 45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구미 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 확인된 부분이 있을까요?
누나와 관련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정보 혹은 상황 증거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02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얻어낸 북한이 일본의 유골이라고 보낸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의 유골이었다는 것이 DNA 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유추하자면 북한은 13살 소녀를 납치해 45년이나 구속하면서 인질 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것은 누나에게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를 몽골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나의 생활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직접적인 본인의 정보는 전혀 저희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북한은 왜 메구미 씨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일까요?
실은 저희도 가장 알고 싶은 것도 그 부분입니다. 자주 이야기 나오는 것이 현재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누나가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국가로서 일본을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당사자가 납치한 피해자로부터 일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누나를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인 시게루 씨가 세상을 떠나신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메구미 씨가 납치된 이후 가족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누나가 사라진 1977년 11월 이전에 저희 가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북적거리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누나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는 정말 저희 가정은 어두운 분위기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남아있는 자식들, 저희 쌍둥이 형제 앞에선 결코 울음을 보이지 않는 강한 부모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누나의 구출을 호소하기 위해 일본 전국에 1,400가정 이상을 방문했고 강연회나 집회 등 많은 곳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녔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나는 등 정말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누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심정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강한 신념을 보였습니다.
현재 어머님인 사키에 씨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건강하게 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남편을 잃고 혼자 매일 지내며 정신적으로 상당히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는 고령인지라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직접 하루라도 빨리 누나를 만날 수 있도록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정치인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분들이 지난 45년간 납치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셨는데요. 성과로 부를 만한 것이 있을까요?
매우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강연회나 집회 나가거나 아니면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서 워싱턴 DC나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떤 큰 성과가 있는 것일까? 언제나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걱정합니다. 또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방문 혹은 이번 호소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성과는 있는 것일까? 언제나 반성이라고나 할까? 의문이라고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국합니다. 순간순간 작은 성과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쌓여가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언급해준 것이 큰 힘이 됐고 또 제가 직접 혼자서 강렬히 호소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성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피해자 가족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제적으로 협력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12월 북한인권주간행사가 일본 정부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12월과 그 전해 12월에도 개최됐는데요. 이 시기에는 일본 이외에도 태국이나 루마니아에서 매년 납북자 가족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인권 특사를 했던 분이 참가해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전직 미국 관리나 학자들도 참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동이 수월하지 않았기에 저희도 활동을 크게 벌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대는 큰 힘이 되고 현재로서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로 옮겨가면 한국에도 납치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는 달리 국제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일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논할 때 납치 문제를 우선시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한국의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코 한국 정부의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국의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러 차례 만나보았습니다.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였습니다. 왜 일본처럼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상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자국민이 어려울 때 자국민을 구해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얼마나 잘하고 있냐는 의문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좀 더 납치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좀 더 압박을 가하며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등으로 도발 행위를 할 시기라든가 아니면 핵 협상을 시작하게 될 시기에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어떤 협상에 있어서 앞에 놓이든 뒤에 놓이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또는 미사일이 미국의 피해만 가지 않으면 눈을 감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에 말해주는 것은 북한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 보면 격려가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장에 있어 미국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인권 문제를 뒷전에 놓으며 40년, 45년 동안 고통스럽게 지내던 사람은 계속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게 되겠죠. 우리처럼 발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실제 실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에 갔을 때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만난 것이 유엔 총회로 이어졌다든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방일 당시 의향을 받고 저희를 만나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상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바이든 대통령 측에는 직접 저희 생각을 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방인하셨을 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옷에도 붙어있는 배지는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염원하는 파란색 배지입니다만 이 배지를 일본에 계신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를 통해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께 전달했고 지난 미일 정상회담 때 이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어려움 그리고 납치 문제가 뒷전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는데요. 만약 지금 보도되는 대로 4월이나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한다면 그리고 시간을 내줄 수 있다면 정말 어려운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일본에서 만나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북한으로 전해지는데요. 메구미 씨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메구미짱, 저희는 메구미짱이라고 부릅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외에도 일본 국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메구미짱을 걱정하고 일본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상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라고 말하고 싶고요. 또 누나 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납치해 간 사람 전원을 일괄적으로 돌려보낸다면 일본도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고 북한에도 밝은 미래가 올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용단을 내려 납치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 티쿠야 씨로부터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무력 침공 시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토가 위협을 받지 않으면 조약이 발동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북한에 개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도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발동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at all depends upon the circumstances. The Mutual Defense Treaty talks about a mutual responsibility if the territory of either the U.S. or the Republic of Ko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한쪽의 영토가 위협받을 경우에 관한 조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더라도 한국 영토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조약이 한국에 부과하는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베넷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오산 공군기지를 공격하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도 개입할 의무가 생긴다며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 전쟁 직후인 지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됐고 다음해 11월 발효됐습니다. 전문가 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약은 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조약 3조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했지만 자동 개입 규정은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도 중국과 체결한 북중 우호 조약은 상호 간 전쟁 자동 개입을 핵심 조항으로 하고 있어 북중 혈맹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이 북한에 개입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공동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라 북한 전체가 한국 일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라는 겁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어디든지 배치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은 세부사항이 달라진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타이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군사력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한국이 이에 기여할지는 전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계속 한국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한 미한동맹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한국에 대한 방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ill assure you that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the first consideration of the ROK-US alliance has to be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베트남 전쟁 중에도 미국은 억지력을 위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킨 것을 예로 들면서 물론 일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털 미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utual defense treaty is to protect South Korea. South Korea doesn't have to join us if we fight a war in another country.
이에 따라 미국이 타이완 등 다른 국가에서 전쟁하더라도 한국이 꼭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런 때가 왔을 때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벡털 교수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군이 전쟁을 벌였을 때 한국이 실제로 의료부대와 보병부대 등을 파견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의 일부로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무력 침공 시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NN 방송과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공격하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타이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 일본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앞서 아소다로 부총리는 타이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참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하는 경우 그것은 미일 방위 조약이 작동하는 경우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은 지난 1960년 1월 워싱턴 DC에서 체결됐으며 같은 해 6월 발효됐습니다. 이 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헌법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양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베 전 총리 발언과 관련해 타이완이 일본과 매우 가까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ut the situation in Taiwan is, of course, the proximity is very close to the Japanese islands.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개입하게 될 경우로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을 상황을 꼽았습니다.
Think about it. If Taiwan is attacked, the United States will almost certainly use
타이완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사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오키나와 기지를 공격하면 오키나와 기지가 있는 일본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백돌 교수는 일본 정부가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조약의 일부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up to the Japanese government if they choose to send forces there. They may want to, but it's not something they're required to do as part of the treaty.
백돌 교수는 미군이 아시아 등에서 분쟁에 개입했을 때 일본은 대부분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BBC 뉴스 박동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들 따라 또 한국으로 안 가시고 미국에 남아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좀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도 뭐 한국에서 뭐 많이는 안 살아봤어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꿈도 펼치고 희망도 펼치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제 북한의 모든 걸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좀 그 뭐 북한 선거라든가 뭐 북한의 좀 이런 거는 미국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내 부모 형제 내 고향에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확률을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 남겨져 있던 아들을 한국에 정착한 후 데려온 혜정 씨는 아들의 미국 유학을 기회로 미국 정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고 태어나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첫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국 정착 방법을 생각하게 된 혜정 씨. 그러나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제 미용실을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하다가 병원에 왜 갔냐면 손 아파서 갔어요. 손 아파서 이거 손 좀 고쳐달라고 갔는데 이제 검사 나이가 있으니까 또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가서 검사하고 나니까 검사하는 데서 이제 안 좋은 뉴스라 그러면서 이제 암 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제가 미용실에 있을 때 손이 아플 때 그 케미칼 때문에 이제 손에 이제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생각을 못했죠. 암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자궁은 판정을 받게 된 전혜정 씨.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얹힌 듯 맺혀있는 시간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이제 잡혀갈 때 이제 여자들은 그 자궁에다가 돈을 감춰갖고 나가요. 근데 그거 이제 감옥 살을 때 동안 뺄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했던 제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쏟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상처 입었던 거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거를 병원에 가서 검사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거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못해봤고 뭐 여자들이 뭐 북한에서는 산부인과라는 거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저 한국에 와서도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암이라고 하니까 수술하고 자궁 다 드러내고 뭐 란서도 다 떼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통증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그러세요?
아이 그냥 뭐 항암 치료 받고 약은 먹는 거 있어요. 약 먹는 거 있고. 아프진 않아 괜찮아요. 그냥 몸이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어지럽고 제가 이렇게 빈혈이 자꾸 와서 이제 운전을 오래 못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암 진단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 등 정착 초기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혼란이 이어졌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했어요. 한 번은 자기네가 닥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하니까 한 번은 암이라 그러고 한 번은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저는 생각이 딱 있어요. 던졌대가지고 그게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 자리가 딱 암인 거예요. 어쨌든 전 조직 검사를 좀 그렇게 두 번 세 번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갈 때마다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가 한 번 했는데 암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암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때는 한 명은 또 한 번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그 한 번 세 번째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이거는 자기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했는데 하나는 기고 하나는 아니니까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자기네 실수다. 자기네 실수니까 한 번 더 하겠다 해가지고 참 검사하고 막 그 조직 검사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지금은 치료받을 때는 치료받을 때는 아무래도 힘든 거고 힘든 가정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힌 거고 그 마음적으로는 그때 조직 검사할 때가 좀 믿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왜 암이지 하면서 막 눈물 나고 막 눈물이 사실은 다 말랐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암이라는 거는 전 잘 두더도 못 봤어요. 북한에서는 암이라는 거 없어요. 잘 암이라는 건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네.
네 그래가지고 암이라는 거 이제 충격이 그때 처음에 충격이었지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전혜정 씨는 미국에 온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탈북 여성들의 고된 삶의 여정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힘없이 꺼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와서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탈북자들이. 간암, 위암. 이렇게. 그냥 미국에 와서 그냥 몇 년, 한 7년?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암이 많아요. 나이 젊은 나이에 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혜정 씨는 지난 2020년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뜬 메이 유 씨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네. 옥순이가 나 암이라고 죽기 전에 계속 나한테 네 번이나 찾아왔댔어요. 나도 암 치료 항암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말기 돼서 죽게 됐는데도 나한테 왔대가지고 계속 걔하고 나하고 진짜 사연이 저는 금방 오자마자 하고 걔는 죽기 말기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암이라는 그거 한 가지로 같이 만났어요.
혜정 씨는 자신의 처지와 또 이름 모를 탈북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물론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탈북자고 내가 또 자궁암 내가 아직도 믿길 수 있지 않죠. 왜 암인가.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내가 했던 거를 연상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분해요. 너무나도 분하고 북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되겠다고 북한을 구원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게 가슴속에 불이 타요. 그래서 제가 암이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는 이렇게 비슷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엄마로서 북한 애들이 현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고 내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혜정 씨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탈북민의 인권을 위한 작은 단체에 뛰어들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전혜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2도,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 맑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강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해주는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가 되겠습니다. 개성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영상 1도. 사리원도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상 2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27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8도. 원산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2도. 청진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삼지연은 맑고 최저 영하 29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도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 내지 1.5m로 일다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1.5 내지 3m로 높게 일다 오후에는 1.5 내지 2.5m로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먼바다 다 맑고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을 인정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새로운 투자와 무역, 자금 조달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상했다며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의 움직임은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 유지 역할이라는 명목 아래 부대들에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배치를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가 우크라이나와 연계해 펼친 복수의 허위 주장들은 잠재적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발언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오늘 미국이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는 내용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주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차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다음 단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경우 결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외교장관들이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 세력이 점거한 지역들의 독립을 인정한 러시아의 결정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번 논의에서 유럽의 대응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그와 같은 대응은 분명히 제재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면서도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준비한 모든 범위의 제재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논의의 범위가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에 국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렐 대표는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이라는 주장 아래 병력을 파견하는 행위가 침공과 같은 의미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이 전면적인 침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세르기에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가 분리주의 세력들이 점거한 지역들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키슬리차 대사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독립 인정은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결정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국정선은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어떤 발언들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내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칸 총리가 정부 고위 대표단을 이끌고 내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파키스탄과 러시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국제와 지역 문제들에 대한 공통의 견해를 토대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칸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 협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남대적 관계를 검토하고 지역과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서 지속되고 있는 긴장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통화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중국 측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행동 자제와 더불어 안보 문제의 불가분 원칙 이행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황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 또 다른 나라의 안보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안보 문제의 불가분 원칙을 내세우면서 북대서양 조약도 나토의 확장 중단 보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